오늘은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아는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선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쪽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8명이 등장을 합니다. 또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다윗의 길을 따르고 선한 왕으로서 우상뿐만 아니라 산당까지라도 제거한 그런 왕은 딱두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우리 요시아 왕뿐입니다. 요시아는 무너진 남유다를, 영적으로 무너진 남유다를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말하는 이 개혁은 어떤 사회적인 체제의 개혁이나 가치나 사상의 개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죄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기까지 배경을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왕으로서 치세한 지 55년 중에서 49년을 우상숭배와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6년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한 왕으로 살아갑니다. 요시아는 이 할아버지 므낫세와 남은 6년을 함께 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남은 6년 동안 할아버지의 어떤 신앙의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므낫세의 뒤를 이은 아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강력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걷던 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아몬의 신복에 의해 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아버지 아몬에게 물려받은 것은 불완전한 이 전국들, 무너져가는 나라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던 때는 이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쩌면 풍전등화와 같은 언제 나라의 운명의 불이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요시아가 왕이 되던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은 사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아는 8살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참 어린 요시아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회복을 위한 요시아의 그러한 개혁에 대해서 우리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시아의 개혁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호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분, 8살짜리 왕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정치적으로는 요시야 주변에 참 충성스러운 후견인들이 있어서 요시야를 잘 도와서 국정을 운영해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나서 16살이 되던 해에 요시야는 이제 왕으로서 국가적으로 또 영적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라 영적인 결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나오죠.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이 간절히 추구하다, 전심으로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요시야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상과 죄로 물든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요시야는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삶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요시야의 개혁은 죄로부터 단절로 이어집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어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빠 가루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속에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영적 개혁을 시작한 요시야, 그는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과거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도 마음을 얻고 백성들에게도 마음을 얻으려는 적당한 영적 개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은 단호하고 철저했습니다. 요시야는 적당히 우상을 없앤 것이 아니고 말씀 보니까 헐고 찢고 빠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는 우상의 그림자도 찾아보지 못하도록, 다시는 우상 앞에 서지 못하게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죄의 찌꺼기, 우상의 그림자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우상이 자리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빈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앉아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 한가운데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속의 욕심으로 가득 차있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선이 된다면 여러분 내 속엔 이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멀리 있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제단이 우상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우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요시야는 유다뿐만 아니라 저 북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모든 제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7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요시야가 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나서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돌아왔다는 표현은 주로 이제 회개와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끊어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부분적인 정리가 아니라 철저한 제거입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을 헐어내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요시야의 개혁은 공동체의 회복을 불러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하세아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의 개혁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공동체의 회복으로 개혁이 확장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번째, 18년이 되던 해에 이 끈질긴 이 종교개혁, 이것을 통해서 나라 안의 모든 우상들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하고 청소하죠.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향한 요시야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시야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데는 사실은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 국제 정세 때문에 이 아수르의 침공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재정이 지출되기 때문에 국고는 바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최우선의 국정과제였습니다. 요시야와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실하게라는 말이 믿음과 신실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백성들은 믿음과 신실함으로 성전 회복에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예배의 중심입니다. 요시야의 이 성전 복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영혼이 사는 길은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예배의 재단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재단이 쌓아지면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야, 그 한 사람을 불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개혁의 불씨가 되게 하셔서 한 시대, 한 민족, 한 나라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의 개혁이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의 부흥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룩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